이 요나서 2장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해석을 낳게 합니다. 이 요나 2장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건 원수의 나라인데 지금까지는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여겼는데 아니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다가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원수의 나라인데 그렇게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이렇게 향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욥바 곧 항구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침이라는 그 단어, 마침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의지대로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론은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폭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비뽑기 일을 통하여서 요나가 이제 지목되었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이 폭풍이 그쳤다라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짐으로 끝장난 게 아니죠.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이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러면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끝장나서 너 죽어라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은 이미 우리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징계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이 1장 17절 말씀과 오늘 2장 10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기까지 그 안에 있는 이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요나의 기도가 있었다. 그것도 요나의 회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 그 육지는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니느웨 그 육지, 니느웨에 가까운 그 육지에 토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회개 기도를 그렇게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의 그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도 난파 위기 큰 폭풍을 만났을 때도 요나는 침묵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비뽑기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도 심지어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까지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죽일 테면 죽여보십시오. 하고 아마 그런데 나는 절대 그일 하지 못하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침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욥바로 또 다시스행 어떤 배로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 이 바닷속 이 지금 이 밑바닥을 찍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시온산 높이에 있는 성전을 올라보며 높이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제를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때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그 고집 때문에 끝까지 침묵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도저히 더 어떻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늦은 게 아닙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수월 그 죽음의 자리에서 토해내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요나의 처한 상황을 요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뭐 시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자기의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이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던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나이다. 큰 물, 주의 파도와 물결, 큰 물결이라고 했어요. 주의 파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신 파도입니다. 내게 있는 고난은 그냥 어떤 우연하게 닥치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파도였고 큰 물결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덮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 물 또 기품 바다 풀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하여서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요. 그냥 물에 빠진 게 아니다. 그래 물에 빠진 정도가 아닙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랬어요. 바다 풀, 산호초 같은 그런 풀이 자기를 감싸서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6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바닷속에 있는 산 있잖아요. 그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왔다.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엄청난 절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고요. 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큰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어쩌면 죽음의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죽음의 자리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만드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고통의 3일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회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 오늘 9절 말씀 봐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자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복귀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죽음의 그 터널 죽음의 그 3일이 어쩌면 이 요나를 보호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했다는 말씀이죠. 기가 막히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절망의 자리였는데 저희 내가 여기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신앙 고백하게 하시더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은 그 엄청난 그 고통의 그 뱃속 그 뱃속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월이라고 그래서 수월 2절에 보십시오. 수월의 뱃속에서 이 수월은 이 죽음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이 지옥 같은 그런 이 뱃속에서 예, 정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건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월은 죽은 이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여겨졌지만 이 요나는 이 수월의 깊은 뱃속에서 부르짖음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아니 고난이 유익인 것이 유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 이걸 통해서 주님의 율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 이 수월이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이 죽음이 이 3일은 죽음이 확정되는 시간입니다. 죽음이 그냥 완전히 딱 끝나는 확정되는 시간이 3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장례를 3일장 합니다. 저는 죽었다가 관에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일장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오는 시간, 손님을 받아야 되는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 딱 확정되는 시간이 3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이 3일이 구원이 확정되고 생명이 새로 시작되는 기간이 바로 3일이었습니다. 곧 회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3일이었습니다. 다시 이 사명의 자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3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정당화에 열을 올리고 또 거지 위안을 누리면서 영적 하강을 거듭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상승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혹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처럼 내 기도가 내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 명하여 토해낼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요나의 회개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나의 회개 기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만하면 항복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혹시 묻지 않을까요? 이만하면 항복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만하면 우리가 요나처럼 정말 내려가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침묵했던 그 요나 그런 그 지옥 같은 소울 그 뱃속에서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보이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12장 40절에 바로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 우리가 여러 표적을 구하지만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표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작은 표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표적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표적은 주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요나를 먹지 않고 삼킨 이 물고기는 밤낮 3일을 헤엄쳐 육지에 다다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육지 곧 가고 하나님이 파송하고자 했던 니니에 가까운 육지에 토해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초소에 머물던 이 요나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내쫓기듯이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에서 도망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순종의 자리에서 도망할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종의 자리로 다시 불렀을지라도 이것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수월 같은 지옥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신앙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또 정말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쓰시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수도에 말했던 것처럼 요나서 2장은 해석도 여러 가지고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말한 것 외에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고난과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이만하면 순종해야 되지 않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2장을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